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유명한 교수는 현대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뭘까요? 예, 바로 생존입니다. 생각해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예,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를 교육하는 것, 결혼을 시키는 것,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 이 모습들이 단순히 공부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싸움처럼 경쟁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열한 생존의 경쟁에서 살다 보니 더욱 찾게 되고 갈구하게 되는 건 바로 안정감이죠. 어떻게 하면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도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정감과 생존의 문제가 충돌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더 높고 더 튼튼한 너의 집을 지어라. 너의 집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동일한 해결책으로 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집은 세상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아버지의 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세우려면 첫 번째로 나의 집이 무너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라는 유력한 차세대 리더에게 자신의 삶 전부를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너희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기지 않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신다는 말을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혼란스럽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말아도 될 이유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안심이 됐을까요? 안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는데 두려운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신이 짓던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게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수라는 이름의 집을 지은 것처럼 저도 교회라는 이름의 저의 집을 높이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인생이 변했고 교회에 있으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인생이 비범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 이곳이구나 이곳에 나의 집을 지으면 내가 더 비범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 교회에 높은 집을 지어야겠다 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과성을 다해 나의 집을 교회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예, 열심히 나의 집을 짓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예, 갈등과 분열의 사건이 왔습니다. 눈앞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의 인생을 교회에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의 인생이 무너지는 듯 하였고 나의 집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무너진 집을 이제 직면하고 봐야 되는데 그 집을 볼 자신이 없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숨었어요. 동굴로 회피했습니다. 눕는 시간이 많아졌고 회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활동하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루 이틀 누워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가 뜨고 일어나야 되는데 무너진 나의 집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데 하면서도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누워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괴롭고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비슷한 감정을 또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기 싫더라고요. 예, 저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정말 비범해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지만 제 속마음에서 얼마나 발버둥치며 애쓰면서 비범해지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주일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나의 우울함의 이유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한심하고 말만 너무 번지르르 하는데 사역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계속 회피하고 비겁하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의 행위가 하나도 드러낼 것이 없고 꼭 넘마주의 같아서 아 진짜 개아시 같구나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범해지기는 글러 보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참 힘들고 유난히 예, 낙심이 돼서 집에 터벅터벅 들어갔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 이제 아내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아내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아, 인생이 너무 덫이 없다. 너무 힘들다. 소망이 없다. 다 끝내버리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 예, 아내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전월, 논문이라고 하는데요. 전월을 준비하고 또 임용을 준비했는데 오랜 시간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참다가 그날 터진 거죠. 그뿐 아니라 저희 집은 예, 난임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예, 결혼 초창기에 생기겠지. 당연히 아이가 생기겠지 생각했는데 그 앞 시간을 그냥 보내고 이제 뒤늦게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예, 결혼 초기에 아이를 가지지 않았던 정죄감, 그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실패감과 무력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서 아내가 울기 시작했고, 아, 죽고만 싶다고 그런 얘기를 예, 저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예, 다음 날이 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 눈을 뜨기 싫더라고요. 제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 집이 무너졌구나. 끝났구나.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때 근데 바로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였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됐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걱정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 문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빨리 지금 제 집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라뇨.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현실의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 골몰하고 있던 저에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과 3절 말씀에서 거듭 나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해요.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떠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는 떠나실 때인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승천의 때가, 영광의 때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죽으러 가시는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십자가의 사건이 근심할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집이 무너졌다고 괴로워하며 울고불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집이 무너진 것이 근심할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듯이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세우는 나의 집은 결국에는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짓말입니다. 이 집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느꼈을 테지만 이것이 우리를 오히려 무겁게 짓누른 중압감이 되어 번아웃으로, 우울로, 불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우는 나의 집,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아합의 집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나의 집이 무너져야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집이 무너졌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너져야 할 나의 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의 집이 무너지는 게 곧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근심하지 말라는 말에 제자들이 설득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말에 설득이 되시나요? 아버지의 집이 내 삶에 세워지기 위해서 사업이 망해야 한다, 가족 신화가 무너져야 한다, 시험에 떨어져야 한다, 이런 말들에 설득이 되십니까? 설득이 쉽지 않죠. 그러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설득이 전혀 되지 않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에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는 도마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해주세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니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야기가 수수께끼 같고 알쏭달쏭한 소리로만 들리니 다시 한번 내 삶의 해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눈에 보이는 것 좀 보여달라고 우리의 손이 잡히는 것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아버지의 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 제발 좀 눈에 보이는 것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발 보여달라는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너희가 이미 보았고 경험했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뭘 보았고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미 본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아버지의 영광, 부활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집이 무너지는 사건에서 나의 배우자, 자녀, 건강, 경제가 무너지는 사건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본다고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사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너진 집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나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아프고 괴롭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지금 장당은 너무 괴롭지만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 집이 무너질 때 진짜 집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육이 무너진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나의 집이 무너지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의 집이 무너질 때 아버지의 집이 세워진다는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세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집이 무너져서 슬퍼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가장 비천하고 약해 보이는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주일 말씀에서 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다 예외 없이 그런 인생을 겪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삶을 평범한 삶으로 끌어안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나의 집을 끌어안으면 그 집은 이제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배반한 유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나를 십자가에 묶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황으로 아시고 다 끌어안으세요. 다 끌어안으시고 한 일이 무엇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건 무엇이죠? 바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 하루는 예, 제가 있는 부서에 단톡방에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생사의 경계에 있다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을 보고 급하게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아버지가 쓰러진 일도 기가 막힌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쓰러진 일말도 기가 막힌데 이 가족의 일들이 참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님께서 가족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데 집사님이 12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고 새어머니가 이제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 집사님을 괴롭혔다는 거죠. 집사님이 심한 소아 우울증으로 그 어린 나이에 환청과 환실을 경험했고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날마다 우는 아이를 보고서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그 아이를 쫓겨낸 거예요. 그래서 그 12살 때부터 큰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큰 집에서 고아와 같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공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집사님의 삶에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 나를 보낸 아버지와 나에게 학대를 한 어머니 그런 가정에서 사셨는데 오늘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제대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어머니의 관계는 심하게 틀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한다. 너무한다. 이 가정을 어떻게 집사님이 끌어안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거는 집사님이 아 그냥 다 포기하고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그냥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는데 집사님이 그날 곧바로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학대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보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집사님이 병원에 가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화해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미동도 없으신 창백하신 아버지, 아무 말도 못하신 아버지 손을 얹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 모든 미워하는 감정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버지가 나의 구원을 위해 팔복을 주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었구나 잘 알고 계신다는 마음에 마음이 위로가 되고 모든 근심과 아픔들이 사라졌다고 아버지가 도리어 불쌍하게 여겼다고 나중에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끌어안을 때 무너진 집을 끌어안을 때 더 큰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그리고 구원의 사명을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갔더니 나를 학대한 어머니, 나를 버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사랑으로 간절히 애타게 주님께 부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병원비 안 주겠다고. 간병도 알아서 하라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싸우고 싶고 마음에서는 한계를 느끼는데 그때마다 나의 무너진 집을 끌어안고 나의 무너진 집이 평범한 집인 줄 알고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드시고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구원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집사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범하지 못해서 더 비범해지고 싶어서 지금의 상황을 끌어안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집을 지어서 역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아, 제가 집사님을 보면서 든 생각은 내가 나의 집을 짓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동안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구나. 구원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환경에서 사랑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이 무너질 때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나의 집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나의 집이 무너질 때 아버지의 집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이 무너질 때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나의 집이 무너진 것을 평범한 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구원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집이 무너진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집이 무너졌다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집이 무너졌을 때, 가룟유다가 배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구원을 돌아보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집이 무너질 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는 줄 알고 감사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자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나의 자리가, 나의 무너진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주님께 외치며 나아갑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며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위해 수고하시며 앞장서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삶이 무너진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하며 더 큰 일도 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양육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곧 팔복상 기도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위해, 사랑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반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의 집이 무너졌다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의 가정 가운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포기한 구원의 사람들이 있다면 나에게 나의 모든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고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집이 이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집이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 나의 가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괴롭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의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집이 무너질 때 나는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과 기도로 찾아오시며 공동체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세워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집이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이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어떠한 슬픔이든지 주님 말씀처럼 다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보다 하신 더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어서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한 사람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에게 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랑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특별히 팔복산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을 위한 주의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양육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동일하게 말씀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원통하고 빚지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성교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가정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산 기도회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하여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하여 애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까 같이 나의 집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제 지으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반하는 법들이 주의 손으로 막아지고 말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집이 아합의 집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없는 집을 지으기 위해서 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애려고 하는 마음들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집을 세우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유배하는 수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들을 주의 손으로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법을 세워지게 하시며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국민이 하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